우리가 음력설을 잘 마치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음력설 이번에 아주 일주일 동안에 아주 긴 연휴를 또 긴 명절을 우리가 잘 보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제 귀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평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음력설을 이번에 이렇게 보내면서 참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 그 음력설이 주는 그 종교적인 의미, 그러니까 차례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려야 하고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절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의미, 이것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이제 강제하는 것도 없고 억지로 하려는 것도 없고 그것이 좀 더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설은 좀 더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설에 하는 것이 이 차례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모이는 것, 온 가족이, 온 지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 아마 우리나라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 귀경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북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으로 내려가고 저 신의주에서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 있으니까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좀 교통이 막히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기도 한데. 그래서 여하튼 그 시간을 뚫고 가서 가족끼리 만나는 것. 여기에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 친지만의 모임이 아니라 고향 친구들과의 모임, 혹은 고향 사람들과의 만남, 인간관계, 거기에 또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는 사람들끼리 또 만나는, 다 설이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차가 막히든지 그들이 다 어디론가 흩어져서 극장에 가기도 하고 놀이동산에 가기도 하고 뭐 카페에 가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아는 사람과 만나는 시간, 그러한 시간으로 또 설의 의미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이거는 긴 연휴다. 이 연휴 동안에 내가 휴가를 가야겠다. 때로는 해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뭐 호텔을 잡아 콘도를 잡아서 거기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갖는, 다시 말하면 예전과 같은 설의 의미는 사라진 것입니다. 설의 의미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설은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적인 의미도 있고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의미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갖게 된 이 설의 의미가 우리들로 하여금 야, 참 사회가 변했구나. 참 그런 어떤 세월의 변화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설의 의미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신앙의 의미도 이렇게 다양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의미가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의 신앙은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 여기에만 온전히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신앙의 의미가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한 관계로 의미가 더 확장되기도 하고 아니면 신앙의 의미가 좀 더 국한되어서 내가 복받는, 내가 일이 잘 되는, 내가 사업이 잘 되는, 내가 공부를 잘하는, 내가 몸이 건강하게 되는 이런 나의 개인적인 의미로 변형되기도 하고 또 신앙의 의미를 사람들과의 만남,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뭐 결혼도 하게 되고 혹은 친목 도모도 하게 되고 이웃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의미로 신앙의 의미도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인격체가 있습니까? 설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것은 사회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요. 그래서 설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의미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변형되어서 그것이 개인화된다든지 그것이 사람들과의 모임으로 전락한다든지 혹은 그 신앙의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만 국한된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그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신앙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이르게 있는 더 큰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생각되는 잘못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단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단이 신앙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이단은 신앙을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안 그러면 너무나 큰 괴로움을 받는 그런 어떤 절박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혹은 이단은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떤 유익으로 변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것을 해도 괜찮고 그것을 해도 괜찮은 이유는 그래야만 뭐 14만 4천에 들어가고 그래야만 저주를 받지 않고 그래야만 가족들이 무사하고 그래야만 평안하고 우리가 깜빡 속을 것 같은 아 그게 신앙인가? 깜빡 속을 것 같은 것으로 신앙을 변질시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례하게 행하게 하고 그래서 비인격적으로 행하게 하고 비이성적으로 행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온전했던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파괴와 자기의 삶에 대한 또 파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일까요?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잘못된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잘못된 영향력이 있어서 신앙을 뭘로 바꾸냐 하면 그냥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에서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 TV에서 방영하는 많은 이 설교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나 들어가도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찾아 들어가면 여기에 많은 설교자들 중에 하나를 탁 찍어서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위험한 점이 있어요. 이게 뭐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분들의 모습이 뭐 같지 않습니까? 선전하는 것과 같고 또 때로는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 비유를 해보면 인터넷 강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듣는 인터넷 강의. 이런저런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자기가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앙이 행함에 있지 않고 보고 듣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에만 있으니까 자기의 신앙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이상한가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변질돼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보기에 잘생긴 목사님, 내가 듣기에 내게 마음에 드는 말씀, 메시지요. 그렇게 듣다 보면 지금 당장 내가 다니는 교회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극복해야 되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과거의 정말 옛사람의 모습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을 그저 얼르고 달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목사님과 따라서 그래서 행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때로는 혼돈하고 때로는 자극도 받고 때로는 격려도 받고 때로는 위로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텐데 마치 여기서 인터넷 강의 조금 듣고 저기서 인터넷 강의 조금 듣고 또 여기서 조금 듣다 보니까 실력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너무나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 좋은 영향력은 신앙을 단순히 윤리 교육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럼 그 얘기만 계속 듣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또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또 뭐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계속 이러한 얘기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가 없을 때 윤리교육으로, 신앙이 윤리교육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잔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일까요? 왜 그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의 변화로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타협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신앙에 의해서 있어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뭐 그러면 좀 어떻느냐. 교회가 좀 더러우면 어떻느냐. 신앙이 좀 문제가 많으면 좀 어떻느냐. 지금 당장 안 보이면 되지. 교회에 와서 거룩하고 그리고 경건하게만 보이면 되지. 집에 가서 그가 얼마나 악하게 살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러한 부분에 타협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묵인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외면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점과 흠이 교회로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누구의 말을 부인하는 것이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신부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해외에서 특히 유럽에서의 교회의 쇠퇴는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학을 온전히 수호하고자 하는 이 노력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다 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점차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설에도 제가 만난 친척 중에 한 분이 야 유럽에는 교회가 텅텅 빈대더라.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것이에요. 저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야, 유럽도 교회가 텅텅 비고 있구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신앙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버리고 그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우리가 의의를 찾을 수 없구나 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안 좋은 영향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막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서 이 구원을 아주 그냥 이단들처럼 그리고 어떤 이 행위를 아주 그냥 강하게 강조를 해야 그래야 이단들처럼 막 오르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자신도 그냥 신앙을 듣고 아는 것 보고 배우는 것 정도로 그냥 적절히 해버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신앙이 그냥 놀고 먹는 것으로, 그냥 모이는 것으로 끝나고 싶은 그러한 연약함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런데 우리들은 오직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관계까지 나아가려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도 생기기는 이러한 많은 영향들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올바른 의미를 깨달아야겠습니다. 이런 악 영향들을 저버리고 정말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것, 그것에 합당하게 하신 것,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것, 그것에 너희가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업의 한 부분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들임을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신앙은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을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낳은 자녀들이나 혹은 또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신앙생활에 열이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된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현신의 권사님은 무척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원래 대구 사람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신유의 은사로 1만 명이 넘는 엄청난 신유의 은사로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와서는 이 삼각산에 이제 그 선교회를 만들어서 또 역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여튼 왜 그 많은 사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김복순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기도에 막 이렇게 기도원에 많이 가고 부흥회에 많이 가고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뭐 들어본 직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숨을 거두게 되었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숨을 거두고 그리고 그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 자기는 기대하기를 자기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주고 집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으니까 자기에게 큰 집이 있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의 집이 너무 허름하게 조그만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현신의 권사님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 왜 제 집은 이렇게 허름합니까? 왜 이렇게 조그맣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인데 너는 그 일을 할 때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느니라. 그리고 네가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유하게 지냈으니 풍성하게 지냈으니 이제 네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또 주님께 물어봤답니다. 그럼 주님, 한국에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유명한 목사님,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그들을 모른다. 너무 놀랐대요. 그리고 천국에서 정말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정말 제 부유함을 그냥 다 누리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다시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 시신이 그 미국에 있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칠성판이라고 이제 염하는 판에 이렇게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깨어나 버린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이때까지 살면서 벌어놓은 돈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돈이 얼마가 있었냐면 30억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 30억을 전부 다 북한 선교원에 다 바쳤답니다. 그게 신문에 났어요. 30억. 그때 돈 30억이면은 엄청난 돈이겠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목사님 모르신대요. 회개하세요. 모르신대요. 회개하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믿어지십니까? 많이 들으셨어요? 어떤 분은 이걸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건 믿어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성경 말씀 하나 틀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그 모든 것,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믿어버리면 좋습니다. 안 믿어버리면 그건 자기 자유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믿는다는 분이. 말도 안 돼. 하나님 나라에 무슨 좋은 집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무슨 허름한 집이 있어. 말도 안 돼.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천국은 있지만 거기에 좋은 집, 나쁜 집은 다 거짓말이야. 아 좋습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 자유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엔 기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업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라면 그 기업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정말 허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냥 누추한 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 기업을 소망하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별 낯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애썼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천국에서 집이 크고 작고를 어떻게 하지? 그거는 자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업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디서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으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으로?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흘린 눈물과 교회에 흘린 땀과 교회에 흘린 그 모든 정성과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을 풍성하게 해주실 때에 그 일을 불공정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불의하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증인인데 그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그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의 기업이 그의 기업의 모습이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증인인데. 어느 교회를 다닌다면 그 교회의 교인들이 증인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때로는 청소를 하고 그 교회에서 때로는 봉사를 하고 그 교회에서 때로는 헌신을 할 때 모두가 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에요. 왜 장로님이 된 줄 아세요? 돈을 많이 냈을까요? 11조를 많이 내서 장로님이 되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해서 장로님이 됐을까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주차봉사를 했답니다. 주차봉사를 했대요. 주차 봉사, 큰 교회에서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아주 허드렛 일 중에 허드렛 일. 추울 때는 추워서 떨어야 되고, 더울 때는 더워서 괴로워야 하고, 또 일리 오세요, 절리 가세요, 뭐 순순히 말을 들으면 좋을 텐데, 일리 오세요 해도 쌩하니 절리 가고, 절리 가세요 해도 쌩하니 일이 오고, 말 안 듣고.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큰 교회에서는 또 큰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그것이 성도들에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증인이 되고, 아, 그분은 장로님이 될 만하다.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인정을 해서 증인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삼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이 있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얘기가 전혀 귀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을 얘기해도 이 기업에 대해서 도저히 내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고 그게 자꾸만 부담스럽게 다가간다면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한테 때로 전화가 옵니다. 무슨 전화가 오냐면 땅을 사라는 전화가 와요. 교회 목사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땅 사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하고 끊어요. 또 있다가 또 어디 집을 보래요. 집을 살아요. 아니 우리는 날마다 월세로 한 달 한 달 살고 있는데 뭘 집을 사요. 그냥 짜증나요. 이해하시죠? 지금 저는 하루 벌어 먹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집이건 땅이건 등기부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것, 집이나 땅을 사면 이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그거랑은 관계가 멀다고. 그런데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그걸 산 겁니다. 땅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땅을 사게 됐을까? 집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집을 사게 됐을까? 사모한 겁니다. 그걸로 그냥 써버려도 되죠. 생활비로 다 써버려도 되죠. 다 먹고 쓰려고 다 해버려도 되죠. 그런데도 사모한 거예요. 이 집을 사기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조금 적어서 이건 참 어려운데, 하지만 그걸 사모한 겁니다. 내가 이걸 사모해야지. 있는 건 부족하지만 그것을 사모해서 그것을 삽니다. 땅도 그래요. 다른 사람은 땅에 관심이 없을 때 아니야,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 같은 땅을 좀 보자 해서 돌아, 땅 살 때도 그냥 한번 그냥 뭐 구멍가게에서 뭘 살 수 있어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고 뭐 생각해야 되고 하여튼 고민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고심고심해서 자기의 것을 들여 그를 사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지금 하루 벌어 먹기도 바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다면 하나님의 기업 얘기하는 것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건 지금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거니까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신앙에 좀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기업을 바라보십시오. 그 기업이 결국 때로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때로는 우리 자녀에게 유익이 되고 하는 것처럼 신앙의 기업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업에 도대체 얘기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수준에 맞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것, 들어가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12절에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보여주지만 그게 수준이 안 되면 13절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최소한 이 수준에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라라는 말 들어봤나요? 잘 안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절 14절의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구속을 얻었다고요? 그 아들 안에서. 주님은 이것을 강조하시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아들의 나라고 성령의 나라고 다 맞습니다. 굳이 예수님 나라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아들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 나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번 설에 우리가 어떻게 다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셨나요? 우리 지혜 씨랑 사역 씨는 뭘 타고 움직였나요? 버스를 타고 움직였어요. 또 고일사님은 뭐 타고 움직이셨어요? 버스 타고. 저희는 뭐 타고 움직였냐면 자동차 타고 움직였습니다. 뭐 애가 있으니까 버스 탈 네, 그럴 입장은 안 되고 애랑 하여튼 버스는 자동차 타고 움직이고 버스 타고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열차 타고 움직이고 요즘은 놀랍게도 전철 타고 귀향한답니다. 전철 타고 천안까지 전철이 뻗어 있고 춘천까지 전철이 있으니까 이젠 전철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예전에 버스 타고 자동차 타고 가야 될 길.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고향에 갑니다. 자, 어디 안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차 안에. 우리가 걸어서 움직였습니까? 걸어서 아버지 집을 방문하고 걸어서 가족 집을 방문하고 걸어서 친척 집을 방문했습니까? 아니에요. 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안에만 있으면 돼요. 버스만 타고 있으면 버스가 발에다 주는 것입니다. 차를 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굳이 안고 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차가, 전철, 비행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스란히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속 곧 죄사함, 죄값을 갚게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자녀인데 부모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차비 누가 대줘요? 부모님이 대주고. 음료수비는 누가 대줘요? 부모님이 대줘. 톨게이트비는 누가 대줍니까? 부모님이 다 대주는 것이에요. 그냥 같이 있으면 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한 모든 비용을 다 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값이라면 주님이 피값으로 대어주시고 그것이 나쁜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수치와 수모와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이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과정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차의 과정을 따라가고 버스의 과정을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과정을 따라간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만들어진 과정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신앙은 그런 것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과정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 과정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갚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 그것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님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내 나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저 악한 사람도 간다면 저는 천국 안 가겠어요. 아 그렇게 살인자도 그 살인자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천국 안 가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천국에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골프가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뭐 오락이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뭐 테니스가 없다면 나는 천국에 안 가겠어요.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지 내 나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교회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교회생활은 뭘까요? 교회생활은. 그건 내가 신경 쓰는 겁니다. 내가 버스 운전사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 운전사님 아 이 길은 막히는 것 같아요.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가세요. 열차 운전사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빨리 안 갑니까? 비행기 운전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좀 똑바로 운전하세요. 똑바로 왜 이렇게 그냥 흔들리고 괴롭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기는 이래서 저걸 저렇게 바꾸려고 하고 저기는 저래서 저렇게 바꾸려고 하면 그러면 그는 신앙생활입니까? 교회생활입니까? 교회생활이에요.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 교회를 도우려고 하세요? 교회 돕지 마십시오. 안 도와줘도 돼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믿고. 저도 지금 이 교회라는 배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교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저도 그냥 내놨어요. 그러면서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우리가 여기에 이르고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움직이실 거야.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또 가라면 가고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하나님 뜻대로 다 해야지.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뢰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을 다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값이 사해졌다. 내 더러움이 사해지고 있다. 내가 죄가 있는 한 나는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 죄를 사함을 받으면 내 속에 자연히 사랑이 생기고 희랑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죄값을 벗었으니까 내 죄를 사해주시니까 또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과거에 지은 죄를 두려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죄 하나님 사해 주셨지요. 제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 죄가 사함 받았지요. 그래 내가 너를 사했다. 그러면 더 기쁜 것이에요. 감사한 것이에요. 생각나면 또 가져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생각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으면 기쁩니다. 기쁩니까 그 기쁨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하나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는 신앙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것을 정말 바라보실 수 있는 부분은 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신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에서 가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실갱이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20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가 보는 고린도 골로새서 1장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욱 신앙의 근본을 쌓고 그리고 이 신앙의 근본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